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몇 가지 교통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테스트를 하기 전에 교통하겠습니다. 항상 테스트를 갖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공과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과죠. 여러분 모두 형제님들이 먼저는 이 훈련을 생각할 때 뭔가 고립된 것, 따로 떨어져 있는 이런 훈련으로서 형제들을 장로 직분에 이끄는 것,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고립된 것이 아닙니다. 이 훈련은 아주 어떤 부분으로서 주님의 현재 진보에 북가주에서의 주님의 현재 움직임의 일부입니다. 이것을 따로 떼어두지 마십시오. 나는 장로가 될 것이다. 그래, 나는 인도하는 형제가 될 것이다. 그것이 다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허공을 치는 겁니다. 이 문맥을 벗어난 것입니다. 이 부담, 우리가 가진 부담, 훈련을 하고자 하는 부담은 현재의 장로들, 또한 장래의 장로들, 심지어는 장로가 결코 되지 못할 분들도 여전히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다루겠지만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장로이든 장로가 아니든 장로가 되고자 하는 열망은 거룩한 열망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주님의 현재의 움직임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 오늘날 이 땅에서의 모든 곳에서 온 세계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또한 특별한, 특정적인 움직임이 온 땅에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북가주에 여기에 또한 이러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움직임 안에서 여기 이러한 단계들이 있죠.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았다고 느끼고 몇 년 전부터 많은 기도와 교통을 통해서 이제 때가 되어서 주님의 새로운 움직임이 이 북가주 지역에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부분, 그러한 고려의, 그러한 부담의 첫 번째 부분으로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교회들은 합당한 인도 직분이 없이는 전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합당한 장로 직분이 없으면 전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장로 직분, 교회들 가운데 있는 장로 직분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건강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다가오는 해에 제가 말하는 것은 그저 앞으로 2년이 아니라 적어도 앞으로 20년 동안에 대해서입니다. 이러한 장래를 볼 때 우리가 합당한 형제들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마음이 순수한 이들, 충분한 온전기함과 훈련을 받은 이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익이 있는 사람들, 그러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완전히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움직임의 첫 번째 조각으로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훈련을 가진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 훈련을 나를 위한 것이다. 내가 뭔가 받을 것이고 내 일을 더 잘할 것이다. 내가 장래에 장로가 될 것이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권익입니다. 주님의 움직임, 심지어 우리 가운데에서 북가주에서의 주님의 현재의 움직임을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집회는 은밀한 집회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인도하는 형제들이 배우는 것 중에 하나는 집에 가서 아내들에게 말하지 않는 것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이 교통하거나 장로 집회에서 말한 것을 말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비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죠. 장로 집회 때 말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어떤 성도에 대해서 어떤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교통하죠. 그렇기 때문에 집에 가서 그저 마음대로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이 집회, 이 훈련은 비밀한 집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기서 나가서 교회로 돌아갈 때 한 면에서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들은 것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배운 것을 이것에 대해서 성도들을 훈련시킬 필요가 없고 이것을 그저 비밀하게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아내가 물어볼 때 아 이것은 당신에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매달 한 번씩 토요일날 사라지는데 가서 뭘 하는지도 아내들이 모른다면 이것은 너무 지나친 겁니다. 이것은 지나친 것이죠. 여러분이 뭔가 말할 수 있을 것이고 함께 협력하는 이들에게 봉사하는 이들에게 말할 수 있겠죠. 그저 대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저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을 이 기도의 부담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격려를 받을 수 있고 그들이 부담을 받을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여기서 하시는 것에 대한 부담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몸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떤 배타적인 장로들의 모임이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움직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을 아주 합당한 방식으로 처신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네 가지 장로들의 자격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그 중점 중에 하나는 단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적합하게 들어가는 것, 특별한 상황에 잘 맞춰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지나치지 않고 어떻게 처신하는지 아는 겁니다. 어떻게 합당하게 행동하는지 아는 겁니다. 이렇게 배워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어떤 배타적인 것으로 만들지 마시고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모르게 하고 우리는 아주 이 비밀결사입니다. 뭐라고 말하죠? 그 무슨 뭐 프리메이슨 뭐 이런 것이 있죠?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시죠? 세 번째, 여러분의 아내들 또 뭐 결혼하지 않은 분들도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아내들이 결코 이런 느낌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뭐 장로가 될 사람들이다 이런 느낌을 갖지 말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아주 흥분하겠죠. 그래 내 남편이 이제 조금 있으면 장로가 될 거다. 그런 준비하고 있다. 이런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아내들에게 이런 생각이 있다면,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생각이 있다면, 이 형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형제님의 말씀하신 것, 디모데전서 3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말할 때 아주 감동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장로들에게 주어진 말이 아닙니다. 장로들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어떤 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마 이 사역의 발췌문에서 아마 읽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많은 형제들이 좋은 장로요 합당한 장로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주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성도들을 돌보지요. 그리고 성도들을 목양하고 공급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친자녀들에게 시간을 잘 못 보냅니다. 그 결과로 자녀들이 시기하죠. 혹은 실망하고 어떤 경우에는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녀들, 장로들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영광스럽게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교회 안에 장로이신 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소홀히 여김을 받겠지만 어느 날 주님께서 보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베드로서에서 나오는 약속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이 어떤 큰 축복이 올 것인지 그러한 합당한 장로들에 의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 인도하는 형제들, 장로들이 되는 것은 그 아내에게 영향을 주고 가정에 영향을 줍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이것은 고립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형제님들, 제가 이 말씀을 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과 관해서, 특별히 여러분의 아내에 대해서 여러분은 또한 여러분이 행동하고 처신할 때 합당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내를 돌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바쁘겠지만 여러분은 반드시 이 더 약한 그릇을 돌봐야 합니다. 자녀들을 돌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바쁘겠지만 그렇습니다. 또한 어느 날 여러분이 어느 날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된다면 아주 바쁘게 될 겁니다. 아주 바쁘게 될 겁니다. 장로들은 그저 거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저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관념입니다. 장로가 되어서 뭔가 통제하고 뭐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고 완전히 타락한 생각입니다. 장로는 종이요 노예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목양하고 심지어 그들 자신의 생명을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들입니다. 이것이 합당한 장로의 영과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큰 희생이 앞에 놓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되어야 합니다. 물론 신실한 이들이 말할 때 감독 직분을 갈망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장로 직분은 다 희생과 관련됩니다. 받는 것 없이 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얻는 것이 없죠. 다만 쏟아붓는 것을 아는 겁니다. 주는 것만 압니다. 섬기는 것만 아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노예의 영입니다. 또한 이것이 그 열망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아마 절반이 아마 중단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기를 갈망합니까? 한번 사실대로 말해보십시오. 제 중점을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실제로 제가 오늘 아침에 조금 놓친 것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아마 미리 말했어야 하는데 세계의 교회들이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서문으로 이것을 말했습니다. 제가 서문을 말했는데 여러분에게 여전히 말합니다. 그것도 좋죠. 이것이 참된 테스트입니다. 여러분이 준비할 시간도 없고 참으로 여러분의 참된 상황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죠? 정직하게 말하자면 여러분이 준비할 시간을 주겠지만 제가 메시지 1번, 로마 숫자 1번부터 3번까지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에게 시험을 하고 휴식을 갖겠죠. 자, 그리고 나서 장로의 자격을 갖는 것. 그러면 제가 좀 공평하겠죠? 이 집회가 몇 시에 끝납니까? 몇 시에 이 시간이 끝납니까? 10시 이후죠? 좋습니다. 형제님들, 그 새 교회에 들어선 분들 여전히 이 메시지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다중 직무를 수행해야 하죠. 여전히 메시지에 준비하고 또한 테스트를 준비해야 합니다. 어쨌든 메시지에 더 집중하시고 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준비하신 것이 있죠. 오늘 아침에 우리는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1절부터 7절입니다. 이 구절을 기도로 읽으셨나요? 좋습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요한 구절들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과 7절입니다. 이것이 아주 아주 소중한 여러분에게 그러한 소중한 단락이 되기 원합니다. 아주 좋은 의미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고 우리가 젊었을 때처럼 그렇지 않죠. 암송하기 좋지 않죠. 심지어 이런 것이 여러분의 자격입니다. 이것은 요구이죠. 이것은 요구 조건입니다. 장로에게 이 사도로부터 제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가 어떤 새로운 교회를 세울 때, 그리고 이 아기 장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장한 사도가 많은 체험이 있을 때 이 교회들에 대한 도움에 있어서 이 마지막 단계에서 거의 그가 장로를 세우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시간을 드리고 기다렸죠. 그리고 더 젊은 동역자에게 분부하여 자신을 대신하여 에베소에서 자신을 대신하여 일을 하게 합니다.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이것이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는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어쩌면 많은 그 실패한 장로들이 있었겠죠. 이 장로들이 잘못되게 임명되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한 위대한 사도에 의해서도 그랬죠. 이 모든 체험들을 통과하고 나서 이제 체험을 통해서 이러한 자격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아주 아주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중요합니다. 무엇에 있어서입니까? 교회 생활 안에서 그렇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이 모든 구절들을 다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 한다면 그는 선한 일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믿을만 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비난받을 것이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절제할 줄 알고 신중하며 단정하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즐거워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않으며 구타하지 않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고 매사에 정중함을 지녀 자기 자녀들을 복종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른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감독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가 교만으로 눈이 멀어 마귀가 받은 심판에 빠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독은 반드시 외부 사람들에 대해서도 좋은 증거를 지녀야 합니다. 그것은 그가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주 흥미롭죠. 이후에 집사들에 대한 단락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집사들에 대한 내용도 장로들에 대한 내용처럼 깁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바울이 얼마나 배웠는지, 바울이 얼마나 이 두 가지 직무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직무는 지방교회 안에서의 주된 직분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큰 주의를 기울였죠. 그들의 자격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였고 어떤 때가 되었을 때 우리도 발견한 것은 합당한 집사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개요가 있죠. 처음 로마서 세 개가 아주 중요합니다. 네 공과들이 있는데 자격에 관한 네 개의 공과가 있는데 첫 번째입니다. 로마서 1번입니다. 장로 직분은 주로 능력이 아닌 생명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이 중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형제님들이요. 어떤 조직에 있어서도 종교적인 기독교 조직에 있어서도 어떤 세상적인 조직도 아니고 여러 가지 단체들 어떤 상업단체에서 어떤 교육계에서도 이 모든 조직체에서 단체들에서 인간사회에서 일반적으로는 그들의 관심은 무엇에 있습니까? 역량에 달려있죠. 능력에 달려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선출할 때 어떤 책임지는 위치에 선출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장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런 역량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능력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뜻은 강조점이 이 주된 것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장로 직분은 주로라고 했죠. 그냥 달려있지 않다 이런 말이 아니라 주로 능력이 아닌 이 능력은 부차적이라는 것입니다. 혹은 은사는 물론 우리에게 은사가 필요하죠. 바울이 이것을 소위 은사들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언급했습니다. 행정을 다루고 집사로서 돕는 것, 이것은 은사의 형태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역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장로직분, 합당한 장로직분, 지방교회 안에 있는 합당한 장로직분은 특별히 주님의 회복 안에서 이러한 것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생명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입니다. 형제님들, 여러분은 반드시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A번 제가 읽었죠? 바울과 베드로의 글들에서 장로들의 능력에 관한 것은 아주 조금 언급된다. 아주 조금입니다. 이 형제님께서 말씀하실 때 농구 경기가 보면 뭔가가 있죠. 어떤 행사를 보면 항상 어떤 것을 말하고 뭔가를 하죠. 뭔가를 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 저 사람은 잘한다 못한다 이것을 알기가 쉽죠. 아, 저 사람은 잘하는구나. 말 잘하는 연사구나. 저 인도를 잘하는구나. 몇 번만 보면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을 알게 되죠. 쉽습니다. 역량을 분별하기는 쉽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의 생명, 어떤 사람의 인격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 능력은 가면이 되어서 참된 상황을 가릴 수 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오늘날 우리 정부에는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능력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죠. 똑똑한 것. 상대적으로는 그 인격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 존재에 대해서, 성격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끔찍한 것입니다. 아주 끔찍하죠. 그러므로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사람을 알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생명의 상태를 알기 위해 그렇습니다. 이 형제님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이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시간이 되면 보여줍니다.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적어도 1년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의 존재를 알려면 그 사람을 알고 그들의 영적인 생활의 상태를 알려면 적어도 1년이 필요하다. 또한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환경도 필요하다. 어떤 특정한 환경이 그 사람을 시험한다라고 말했죠. 그 사람을 드러내거나 혹은 그 사람을 입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때때로는 어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죠. 그러한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 사람이 참으로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님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로를 쉽게 임명하지 않고 가볍게 급하게 임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험하고 또한 안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들여서 관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사람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렇죠?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관찰하여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장로들은 선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의 원칙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선거가 없죠. 장로들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통찰력을 통해서, 예견을 통해서 이 형제님이 말씀하실 때 영적인, 교회의 영적인 눈으로 하는 겁니다. 심지어 성도들의 눈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성도들에게도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다만 사도들이 아니고 장로들이 아니고 심지어 성도들에게도 눈이 있고 이 눈, 성도들의 눈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눈이 있을 때 여러분은 더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숨을 수가 없게 되죠. 거짓말할 수 없게 됩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는 아주 잘 멋있어 보이죠? 저는 그렇게 보이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의 모습 중에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옆에로도 와야 하고 뒤로도 와야 되고 이렇게 봐야 합니다. 제 뒤로도 와서 뒤에서도 보고 또 제 밑에서도 보고 저 위에서도 내려다보고 심지어 제 속도 보고 제 장기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알 수 있죠. 제 중점을 아시겠죠? 이 눈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사람이라는 것에 속한 문제, 우리 존재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에 속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가정생활도 포함됩니다. 결혼도 포함하죠. 너무나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어떻게 처신하는지, 얼마나 역량이 있는지가 아닙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자격을 주어서 합당한 장로가 되게 합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베드로의 글들에서 능력에 관해서 아주 조금 언급합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 가르치기를 잘한다라고 말할 때 이 잘한다는 말은 역량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잘한다라는 말은 그런 경향을 말하는 거죠. 습관입니다. 예비된 것,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그렇게 그런 교수처럼 잘 역량이 있고 지식이 많고 유창하지는 않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습관이 있고 그런 경향이 있는 겁니다. 성도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잘하는 겁니다. 이것은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존재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기울일 것은 여러분의 인격입니다. B번입니다. 교회 역사와 심지어 최근 우리의 지난 과거에서 장로 직분의 문제점들은 주로 능력이나 은사가 아닌 생명의 문제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사실입니다. 교회 역사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주님의 회복에 대해서만 말해봅시다. 이 오랫동안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어떤 특정한 지방교회의 문제이거나 교회들의 문제에서 심지어 회복 전체에 있어서의 문제는 장로 직분 안에서의 문제는 주로 무엇과 관계 있습니까? 그들의 역량과 관계 있죠. 어떤 것이 잘못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역량 때문이죠. 만져지지 않은 역량이, 그 역량이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지 않았을 때 이 장로들 사이에 그 역량의 구분이 있죠. 문제들은 주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죠? 문제는 그 역량이나 은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의 문제들이라는 것이죠. 다른 것은 문제는 어디서 나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생명의 부족 때문입니다. 형제들이 영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역량을 구분할 때 여기서 이 중점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것을 보았을 것이고 체험했을 것입니다. 남자들, 역량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무엇을 기다립니까? 장로 직분은 그 똑똑한 사람들, 교회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아서 선출되어서 그저 시의회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무리의 형제님들이 가장 첫 번째와 중요한 것은 생명 안에 있는 것, 생명을 아는 것입니다.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 사는 것, 주님께 처리를 받는 것입니다. 어떠한 분량의 성숙과 체험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들이고 또한 주님과의 교통 안에 있고 또한 기도하고 그러한 이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상태가 있을 때 우리는 많은 보호가 있게 됩니다. 제가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량이 필요 없다, 은사가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중요한가입니다. 어떤 사람의 영적인 역량과 은사를 알 수 있겠지만 짧은 시간에 알 수 있겠죠. 이것은 이미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을 생명 안에서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1번입니다. 어떤 형제가 장로인 것을 빨리 결정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합당하지도 않다. 우리는 그 형제의 생명의 참된 상황을 보는데 더 긴 시간을 들여야 한다. 어떤 형제, 어떤 사람은 겸손한 척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런 야심이 없는 것처럼 연기할 수도 있겠죠. 그들은 연기하는데 너무나 좋은 것처럼 연기할 수 있습니다. 9개월 동안은 할 수 있죠. 10개월째가 될 때 실제가 나옵니다. 그것은 연기라는 것이죠.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참된 겸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참된 상황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체험에 따라 생명 안에서 어떤 사람을 아는 데는 적어도 1년의 꾸준한 접촉이 요구된다. 이 형제님이 말씀하셨죠. 우리에겐 2년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심지어 이 형제님도 이렇게 체험이 있는 분들도 분별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까요? 저는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 형제님 자신도 어떤 경우에서 70년대에는 엘튼 형제는 그렇죠. 이분을 이끌어오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반역, 미국에서의 가장 큰 반역이 되었죠. 제가 말할 때 우리는 스스로 겸손히 낮춰야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관점을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주님을 신뢰하고 시간을 믿고 환경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것이 안전합니다. 시간과 함께 환경은 사람을 폭로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한 형제가 장로가 되는 것을 결정하기 전에 적어도 1년을 기다려야 한다. 우리가 심지어 더 기다릴 수 있다면 더 좋다. 한면에서 우리가 부가주에 큰 부담이 있죠. 괴들 안에서 주님께서 몇몇 사람을 그분 자신을 위해 일으키시는 것을 부담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인도자들과 장로들, 이것이 참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저의 마음속에 이것이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아주 큰 부담이 있습니다. 더 많을수록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형제님들이여, 장로가 된 이들 우리 중 누구도 어떤 느낌, 이 시기하는 느낌이 없어야 합니다. 더 젊은 이들이, 새로운 형제들이 일으켜지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형제님이 이것을 말했습니다. 이러한 느낌이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이 왕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이들이 여러분과 함께 권력을 나누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제 말을 아시겠죠? 이것은 제 말입니다. 이 형제님의 말씀은 아니죠. 제가 중점을 말해주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더 많은 형제들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모세가 말할 때 여호수아에게 동의하고 그들이 신원하는 것을 멈추라, 이것이 아닙니다. 그들 모두가 신원자가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합당한 태도이죠. 한 면에서 또한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큰 부담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빨리 하지 않습니다. 일들을 할 때 급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D번, 장로직분에서 문제점들은 능력, 기술 혹은 은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생명의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생명에서 어떤 사람인지만이 장로직분에 중요합니다. 이 중점에 밑줄을 그어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존재,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입니다. 워츠만 리 형제님의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어떤가가 계산된다는 겁니다. 장로직분에서 그렇습니다. 로마서 2번, 장로는 감독입니다. 이 중점은 이미 말했죠. 빨리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에서 바울은 장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흥미롭죠. 대신 그는 감독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장로직분을 사모하라라고 했죠. 이런저런 말을 했는데 그 단어를 말할 때 여기서 장로라고 말하지 않고 감독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서의 강조점은 그 직무에 있었고 그 기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감독하는 것입니다. 에피스코포스, 이것은 헬라어인데 여기서 감리교라는 것이 나왔죠.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장로 직분이고 심지어 여기서 비숍, 감독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지만 잘못 이해되고 잘못 적용된 단어입니다. 이그네시우스가 잘못 적용했죠. 감독이 장로보다 높다는 건 이렇게 해서 계급제도가 기독교 교회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러한 것은 없는 겁니다. 다만 장로가 있죠. 제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1번 장로, 2번 장로, 3번 장로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여기 어떤 그 포장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양한 장로들이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익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장로는 감독입니다. 누구입니까? 내가 당신을 감독합니다. 내가 여기서 조금 더 높이 서서 감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겠습니까? 장로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양떼를 감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감독하는 것입니다. 살펴보는 것이죠. 부지런히 살펴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잠자고 있을 때 여전히 깨어있죠. 그는 마치 목자로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B번, 인간적으로 말해서 감독이 되는 것은 어떠한 능력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대신 성격, 기질, 행동, 그리고 존재를 강조합니다. 형제님들이요, 이러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것들은 다 생명의 일부입니다. 생명이 여러분의 성격에 역사되고 이것이 여러분의 기질을 변화시키고 생명이 여러분의 일상의 행동 안에서 살아나오고 그 생명이 결국 여러분의 존재를 적십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것은 그저 일종의 영적인 회복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참으로 사실입니다. 정말 사실입니다. 제가 20대 때부터 인도를 했는데 다른 형제들처럼 이렇게 인도를 했었습니다. 오랫동안 해왔죠. 많은 실수를 했고 제 스스로도 실수했고 또한 많은 상황을 목도했습니다. 정말 수치스러운 것은, 너무나 수치스러운 것은 제가 20대 때 저는 어떤 형제가 필요했습니다. 함께 동역할 형제가 필요했죠. 이 작은 교회에서 봉사할 형제가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장로를 임명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어떤 형제들을 데려왔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가장 큰 실수를 했는데 제가 완전히 이것을 따르지 않았고 이것을 몰랐습니다. 어떤 형제를 데려왔는데 특별히 한 명은 이름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결국에 이 자격, 거의 모든 것을 그 형제가 어겨버렸습니다. 모든 자격을 어겨버렸죠. 그런데 아주 유창했습니다. 아주 급했죠. 역량이 있었습니다. 아, 얼마나 제가 불쌍했는지. 그 형제는 열심히 있구나. 역량도 있구나. 말도 잘하는구나. 그런데 결국 이러한 것이 하나도 없었고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거의 모든 중점에 있어서 반대였습니다. 오늘 그 형제는 회복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정말 비극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결혼생활, 가정생활 이런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아주 끔찍한 공과였습니다. 좋습니다, 형제님들. 성격입니다. 사람의 성격입니다. 기질, 행동과 존재입니다. 우리가 보겠지만 이러한 것은 다 이 자격의 중점들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장로가 되기 위해서 형제는 반드시 이러한 올바른 종류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에 밑줄을 그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종류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렇게 역량이 있을 수 있지 못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을 수 있겠죠. 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종류의 사람이라면 여전히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장로가 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장로를 보았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렇게 제 말을 아시겠죠? 그 뭐 관리자 타입도 아닙니다. 관리의 역량이 별로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이런 것 저런 것을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 역량이 있는데 그 사람은 사람이 올바릅니다. 그럴 때 교회에게 축복이 됩니다. 둘 다가 있다면 좋겠죠. 우리는 우리의 능력에 교만할 필요가 없고 우리의 무능력함에 대해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질, 성격, 행동, 그리고 존재에서 올바른 사람이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역의 발췌문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발췌문입니다. 제일 좋다면 메시지 전체를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있다면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추구가 있다면 좋습니다. 로마서 3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장로 직분을 위해 거룩한 영감으로 마음이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다. A번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 한다면 그는 선한 일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갈망하는 것은 야심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갈망과 야심입니다. 이것은 분리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형제들을 분발시키고 갈망을 갖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도 야심은 없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렵고 심지어 불가능하다고 말하겠죠. 누가 야심이 없이 갈망을 갖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것이 중점입니다. 여기서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야심은 아니고 갈망과 열망을 갖는 겁니다. 교회는 감독 직분을 갈망하는 많은 형제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모든 형제들이 장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교회는 놀라운 미래를 가질 것입니다. 만일 모든 형제들이 감독 직분을 갈망할 때에 야심이 없다면 그들이 되든지 되지 못하든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갈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 있는 것, 순수한 방식으로 갈망이 있는 겁니다. 장로들은 그들의 지방에 있는 형제들이 장로가 되고자 하는 갈망을 움직일 수 있는 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분발시켜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야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분명하죠. 그렇지만 제가 또 아주 좌절당하는 것은 또 괴로운 것은 이런 열망이 부족한 것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에 갔는데 형제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누구도 관심이 없죠. 그저 집회에 늦게 오고 교회의 상태도 관심하지 않고 뭔가 하라고 하면 나는 안 할래요. 저 형제를 가서 찾아가서 하세요. 저에게 시간이 없어요. 나는 바빠요. 이런 열망이 없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좌절을 당합니다. 야심을 갖는 것, 이것은 나쁜 것이죠. 그러나 냉담한 것은 이것도 나쁜 겁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건강치 않은 겁니다. 많은 형제들이 교회 안에서 열망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려고 하고 교회를 섬기려고 해야 합니다. 순수한 방식으로 해야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 있죠? 야심과 경쟁심은 정죄되어야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권익과 교회의 확산을 위해 성도들 안에 거룩한 갈망을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북가주에 필요합니다. 바로 지금 36개의 교회가 있죠. 북가주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지 않습니까? 72개의 교회가 있어야 한다고 동의하지 않습니까? 정말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냥 저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정말 이것을 믿으시죠? 정말 이것에 대한 부담이 있죠? 저도 부담이 있습니다. 이 방대한 영역에 72개의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두 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말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72개의 교회를 갖겠습니까? 72개의 교회만이 아니라 큰 교회는 더 많은 지역들이 필요합니다. 제 말이 맞죠? 저는 이렇게 보기 원합니다. 샌프란시스코가 또 산호세까지 이 서쪽에 있는 지역들이 모든 도시들에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많은 곳에 교회가 없습니다. 어떤 도시들이 있죠? 샌 카를로스, 샌 마테오. 제 말을 아시겠죠? 이 모든 이 도시들이 저 이 모든 도시들의 교회가 있어야 하고 동쪽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넘어서도 그렇죠. 어떤 곳은 크고 어떤 곳은 작죠. 더 큰 교회들은 산호세 같은 곳에는 더 많은 지역들이 필요합니다. 샌프란시스코도 그렇죠. 우리에게는 더 많은 형제들이 섬겨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관심을 분발시키고 그들의 부담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런 열망을 갖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교회들이 확산하고 모든 교회들의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들이 확산되고 모든 교회가 장로들이 필요하고 많은 젊은 형제들이 주님 만약에 이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나는 한 지방에서 당신의 간증을 돌보는 장로들 중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을 갈망하기 때문이다. 이런 기도가 어떻습니까? 와, 너무나 열망을 갖고 너무나 열망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께 사용되고자 하는 갈망을 갖는 겁니다. 주님의 확산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야심이 없는 겁니다. 경쟁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합당한 거룩한 열망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시간을 들여서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아멘하십니까? 자, 바람이 원하는 대로 불죠. 우리는 여기서 죽은 형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이 5분씩 하겠습니다. 좋죠? 앞으로 나오시고 중점을 말하시고 긴 서문이나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중점을 말하시고 그 공과에 대해서 말하시고 5분 안에 교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끝내야 합니다. 우리가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믿습니다. 4번, 우리는 장로들의 자격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항목별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를 먼저로 보고, 장로들은 반드시 비난받을 것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 덮어주는 말입니다. 아래 항목들은 다 이것에 포함되죠. 장로들은 비난받을 것이 없어야 합니다. 포괄적인 것입니다. 비난받을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보기에 비난할 것이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이런 말씀이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심지어 최근에 이 장로들의 상황이 완전히 정말 비난받을 만한 것으로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수치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들 자신에게도 그렇고 교회에게 수치를 가져옵니다.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요구 조건들을 깨트림으로써 잘못 행하고 스스로도 잘못 처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합당한 감독이 되는 것은 우리가 사람 앞에서 비난받을 것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감독은 평판이 좋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말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심지어 사회에서도 바깥에서도 평판이 좋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 나쁜 말을 할 근거가 없어야 합니다. 이 말의 뜻입니다. 이 자격 요건은 우리는 반드시 매우 조심해야 하며 자, 이 조심하다 이 말에 밑줄을 그시기 바랍니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사람들을 접촉하는 것, 그리고 문제들을 다루는 것에 있어서 신중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근거를 가질 수 없게 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말을 하고 나서 그러면 그 후에 사람들에게 근거를 주어서 뭔가 우리에게 나쁜 말을 할 근거를 주죠. 심지어 우리를 비난할 근거를 줍니다. 우리가 느슨하기 때문이죠. 주의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는 것에서 주의하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 행동하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성질을 내고 우리가 스스로 절제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접촉하는 방식이 다 이것은 사람들을 접촉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문제들을 다루는 것에 있어서, 사물을 다루는 것에 있어서, 교회 사물을 다룰 때, 교회 재정을 다룰 때, 모든 일들에 있어서 여러분은 너무나 주의해야 합니다. 형제님들, 여러분이 스스로 처신하는 것에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일과 상황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때 저는 청년이었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미노루야,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일하기 전에 세 번 생각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 세보았죠.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아직 두 번째 생각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세 번 생각하고 이제 확신을 가지면 그때 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이들이 그냥 꽝 해버립니다. 그냥 완전히 반응해버리면서 해버립니다. 결국 후회하죠. 말을 해버리고 이 말을 되돌릴 수가 없죠. 행동을 해버리면 이것을 뒤집을 수가 없는 겁니다. 형제님들,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중요하죠. 4번입니다. 이 첫 번째 작용 요건은 다른 모든 다음의 작용 요건들을 포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한 형제가 비난받을 것이 없다면 그는 다른 모든 작용 요건들도 마찬가지로 겸비해야 합니다. 바울이 언급한 것은 다 중요성의 차원에서 언급한 것입니다. 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한 아내의 남편,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은 육체의 제한을 암시하는 것이며 장로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물론 아내가 많다는 것은 절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러면 즉시로 그는 자격을 잃게 됩니다. 결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장로직분 안에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은 어떤 수치겠습니까? 이것은 간음의 영역에 속한 것이죠. 다만 간음만이 아니라 잘못 행하는 것이고 행동이 틀린 것입니다. 적합함, 적절함이 없고 느슨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성을 대할 때 잘못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깥에 있습니다. 이것이 소문을 일으키고, 제 말을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발생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다 육체와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육체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형제님들이요. 이것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육체를 제한해야 합니다. 육체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제한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짐승입니다. 이것을 가두어야 합니다. 물론 결국에는 우리에게 영이 필요하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를 이기기 위해서는 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영에 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육체에 속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영의 힘과 능력이 필요하고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 나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해야 합니다. 육체가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고 우리의 봉사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한 발짝만 가면 우리의 봉사는 끝나게 될 겁니다. 저는 정말 엄중한 방식으로 이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면역이 없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면역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영적이고 거룩하기 때문에 육체는 자라지 않는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깨어있고 계속해서 훈련하여 계속해서 스스로 제한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고 순수한 결혼생활 안에 보존되고 복잡하고도 어지럽게 얽힌 결혼생활에서 자유로운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심지어 우리 결혼도 당신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다만 좋은 결혼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이 성의 문제에 있어서, 정욕의 문제에 있어서, 열정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진심으로 말합니다. 정말 이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의 두 번째 자격이 이것입니다. 10번. 절제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알고. 절제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절제하는이라는 단어는 온건하고 극단적으로 나가지 않고 균형 잡히고 자제할 줄 아는 이것입니다. 이것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것이죠. 105도가 아니라 40도가 아니라 97.5도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살기 온전한 그런 온도대가 있죠. 온난 기후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장로라면 너무 극단적이라면 너무나 뜨겁고 너무나 냉담하다면 누구도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균형 잡힌 것이고 이것은 또한 자제의 문제입니다. 이제 막 극단적이 되려고 할 때 스스로 자제하는 겁니다. 막 뜨거워지려고 할 때 조금 냉담해져야 하는 겁니다. 냉담해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좀 어떤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진정시키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너무 냉담하다면 열이 필요할 때, 즐거움과 표현이 필요할 때, 여전히 냉담하다면 모든 교회가 흥분하고 기뻐하는데 혼자만 장례식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균형 잡히지 않은 것이죠. 여기 이렇게 있는데 어린이집에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거기 서 있으면서 그냥 뭐 중처럼 부다처럼 부처처럼 서 있다면 이것은 절제할 줄 모르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감독은 반드시 올바라야 합니다. 너무 성급하거나 혹은 너무 느리지 않고 너무 높거나 낮지 않고 지나치게 웃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형제들이 왔을 때 그들이 왔죠? 그들은 요셉을 누군지 몰랐지만 요셉은 그들을 알았습니다. 자기 절제에 대해서 말할 때 결국에는 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그러나 여전히 그는 그 감정이 터져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에 돌아가서 울었죠. 그리고 얼굴을 닦고 다시 나왔습니다. 이것이 왕으로 다스리는 생명입니다. 형제들이여, 성도들을 향하여 왕으로 다스리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감정을 다스리고 감독은 자신을 균형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싫어할 때 그는 역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성도가 있는데 아주 미운 짓을 했을 때, 아주 문제가 되는 일을 했을 때, 심지어 파괴적인 일을 했을 때, 그러나 여전히 성도입니다. 그가 한 일은 미워해야 하죠. 그러나 여전히 그 사람은 사랑해야 합니다. 와, 얼마나 유연한지. 여러분의 주님의 손에서 여러분의 감정은 얼마나 균형 잡혀야 하는지요. 왕의 마음은 무엇과 같아야 합니까? 물과 같아야 한다고 했죠. 너무나 부드러운 것입니다. 그 형께서 속에서 움직이시고 감동하실 때 눈물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협력하는 겁니다. 그 형께서 기쁨으로 여러분을 만질 때 여러분은 이제 미소 짓고 웃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영을 이렇게 가장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중점마다 중점마다 그렇습니다. D번 이제 감정에서 생각으로 나오죠. 신중하며, 신중하다는 것은 분별력이 있는 것뿐 아니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역시 예리하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냉철함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매우 안목이 있게 되고 통찰력으로 가득하게 된다. 냉철한 사람은 통찰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냉철하지 않으면 분별력이 없습니다. 냉철한 것은 우리가 그저 상식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2번 수다스러움은 한 형제가 장로가 되게 하는 것으로부터의 자격을 박탈합니다. 냉철한 사람은 이해하는 것에는 예리하지만 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천천히 합니다. 그렇게 수다스럽지 않은 겁니다. 3번 어떤 사람이 그에게 이야기할 때 그 장로는 잠잠하고 고요하고 분명하고 투명한 호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호수입니다. 우리는 호수가 되어야 합니다. 호수는 반영하죠. 돌을 던지면 어떤 것도 반향하지 않죠. 그저 잠잠한 연못이 되는 겁니다. 작은 돌을 던지면 흔들려서 달이 사라지죠. 형제들이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심지어 성도들의 상황을 반사하는 겁니다. 어떤 형제가 올 때 나에게 말하는 겁니다. 통찰력을 얻어서 그의 참된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항상 요동되고 흔들리고 구름이 껴있다면 결코 합당하게 반사하지 못하고 참된 상황을 알지 못하죠. 이것은 나의 분별력이 요동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잠해지기를 배워야 합니다. 어떤 일이면 와, 집이 불타요. 집회소가 불타고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펄쩍펄쩍 뛰지 말고 약간 조용해지고 잠잠해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찾아내야 합니다. 조용하고 잠잠하고 예리하고 매우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생각은 독특한 사고 없이 어떤 사람은 아주 괴팍합니다. 생각이 괴팍하죠. 말씀을 연구할 때 말씀이 괴팍하고 이상하게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이상한 것들을 말합니다.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다 괴팍한 생각으로 제한받지 않는 거친 생각입니다. 불순한 것이고 사람의 천연적인 상상이 가득 채워진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들을 판별해야 합니다. 상황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결정을 알죠. 어떻게 전진할지 결정합니다. 그런데 종종 여러분의 냉철하지 않은 오판에 의해서 그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잘못 읽어버리는 겁니다. 그 상황에 해답을 주면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처방으로서 오히려 문제를 야기합니다. 어떻게 상황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까? 성도들의 필요를 이해할 때 정확하게 이해합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냉철한 생각을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한 지방교회에서 감독이 되기 위해서는 형제는 그러한 생각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가 교회와 개인적인 성도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감독들의 생각은 반드시 실질적이고 실제 바탕을 두고 상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순수하고 깨끗하고 올바라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순수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은 순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빼뜨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이 순수해야 합니다. 침례자 요한이 뭐라고 했죠? 주님의 길을 곧바르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영재님 말씀하실 때 사람이 삐뚤어졌다고 말했죠. 구부러진 상황이 있다고 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천연적으로 우리는 다 삐뚤어지고 구부러지고 편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집 빚으시는 손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의 생각에 있어서도 곧바르게 되고 순수하게 되고 치우치지 않게 되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치우칠 때 어떤 일을 판단할 위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심원을 선택할 때 그렇습니다. 판사가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2번 단정하고, 여기서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제시한 단정함이라는 단어는 역시 규모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정한, 규모 있는 것은 항상 상황에 맞는 행동을 갖게 합니다. 이것은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고 너무 대담하지도 너무 소심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단정한 것입니다. 점잖은 사람은 대화가 필요할 때 대화를 하고 침묵이 필요할 때 침묵합니다. 그는 역시 웃음이 필요할 때 웃을 수 있습니다. 그가 전화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장로는 점잖아야 합니다. 한 면에서 그는 너무 길게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면에서 만약 그의 대화가 너무 간략하다면 그는 아마 다른 사람들을 기분 상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한 번은 전화를 걸었는데 여보세요 따다다 이렇게 말하고 문자적으로 1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형제가 계속 있었는데 성도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그들은 아마 전화를 끊어버릴 겁니다. 아니, 이 장로는 어떤 장로란 말인가? 그러므로 여러분은 천천히 반응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떤 이는 안녕하세요 하고 계속 말합니다. 말할 시간을 주지 않죠. 두 문장을 말하면 잠깐만요, 제가 무슨 말을 할지 말하겠습니다. 아니, 한두 문장을 듣고 무슨 말을 할지 안다는 겁니까? 이것도 맞지 않은 겁니다. 형제님들, 장로들은 그들이 머리를 자를 때도 단정해야 한다. 너무 길게 또는 너무 짧게 머리를 자르는 것은 단정한 것이 아니다. 자,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자, 머리 자르는 것으로 끝나죠.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이영재님이 얼마나 세심한지를 말합니다. 모든 것이 성도들 앞에서 우리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휴식할 시간입니다.